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SBS 낮종합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군사 보복에 나선 겁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하자는 지역 거점대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 단계가 다음 달부터 가장 낮은 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됩니다. 이상 시간 주인이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미사일로 타격했습니다. 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이스라엘이 군사 보복에 나섰습니다. 김영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이란 내 장소를 타격했다고 미국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ABC는 이스라엘 미사일들이 이란의 한 장소를 타격했다고 미국 당국자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스통신도 이스라엘이 이란 내 목표물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피통신은 이란 이스파한 공항 인근에 폭발음이 들려 항공편이 우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파한은 이란군의 주요 공군기지와 핵 프로그램 관련 시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350km 떨어져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당국자가 이스파한의 방공망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며 이란 몇몇 도시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타격 목표와 규모, 이란의 피해 규모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란은 현지 시간 지난 1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미사일과 무인기 등 300여 기를 이스라엘 본토에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데 대해 유례가 없는 이스라엘 본토 공격으로 보복한 겁니다. 공격 직후 이스라엘은 즉각 재보복을 천명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군사 보복이 중동 지역 내 전면전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해왔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지역 거점대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중대본 회의에서 이를 논의한 뒤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에 대해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6개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어제 건의와 관련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오후 회의를 한 뒤 특별 브리핑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건의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대 증원 규모 조정 제한이 수용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5학년도 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2,000명에서 사실상 줄어드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제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00명 증원 방침엔 변화가 없다며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한해 조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의대에 입학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내실 있게 보장하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한 거라는 겁니다. 의사협회 비대위 측은 결국 의대 증원과 그 인원 배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 출범할 특위에는 대한의학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환자단체 등 20명 안팎이 참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참여를 기대하긴 어려운 분위기인데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의료계와 정부가 1대1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서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위기 단계가 다음 달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일부 남아있던 방역 의무는 모두 권고로 전환됩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역 및 질병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 단계를 3단계 경계에서 1단계 관심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국내 첫 환자가 나온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고 코로나 치명률이 낮은 데다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하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기 단계가 관심 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내 의무였던 마스크 착용,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기존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됩니다. 의료 지원도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부분 사라집니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 취약 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 항원 검사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일부 중증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 치료비 국비 지원도 끝나고 먹는 치료제는 1인당 본인 부담금 5만 원을 받는 걸로 바뀝니다.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도 2024-2025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적용됩니다. 질병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고위험군 보호는 필요하고 몸이 아프면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코로나19 확진 뒤에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 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G 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연차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야당이 요구하는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올 하반기에 2%대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자는 야당 요구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원론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경기 침체 시 편성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제한 뒤 이미 민생 복지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좀 어떤 타겟계층을 향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게 좀 재정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금 변경이나 전용 등을 통해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물가 지적에 대해 하반기 2%대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근원 물가 자체는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반기에 가면은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가 될 거다라는 당초의 전망은 아직까지 유효하고요.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는 원달러 환율은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고 상황별 대응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한국 경제가 환율 변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IMF는 그러면서 한국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IMF는 한국의 반도체 수출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국 경기 둔화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북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민주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4.19 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4.19 기념탑 참배에는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4.19 혁명단체 측에서는 오경섭 4.19 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 혁명희생자 유족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낙선자들을 비롯한 원외 조직위원장 100여 명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을 빨리 수습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의 평가를 받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수도권 낙선자들을 비롯한 원외 조직위원장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간담회.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은 냉정하고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며 주저앉아 있을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빨리 당을 수습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드는 모습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당 수습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윤 권한대행은 지난 15일부터 중진, 초선 당선인들과의 만남에 이어 당 원로인 상임 고문단과도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첫 당선인 총회에서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19 혁명 64주년을 맞아낸 논평을 통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헌법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겠다며 입법 독주, 의회 폭거를 끊어내고 의회 정치를 복원해 새로운 민의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병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특별법 추진에 정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도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주장한 회유 술자리의 시점과 장소를 두고 이전 부지사 측과 검찰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고 민주당은 특별대책단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화영 경기도 전평화부지사 변호인은 어제 회유 술자리가 있었다는 시점과 장소를 다시 받고 주장했습니다. 애초 술자리가 있었다는 날짜를 지난해 6월 30일 전후로 지목했었는데 6월 28일과 7월 3일, 5일 가능성도 거론하며 이 가운데 7월 3일이 가장 유력하단 겁니다. 회유와 압박이 이뤄진 장소도 검사실 바로 앞 창고뿐 아니라 검사실 내 진술 녹화실과 검사 휴게실까지 포함해 모두 세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전 부지사의 구치소 출정과 호송 기록까지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전 부지사 측이 오후 5시경 쌍방울 직원이 검찰청사를 나가서 연어와 술을 사왔다고 주장했는데 지난해 6월 28일, 7월 3일, 5일 모두 그 시간에는 이미 이전 부지사가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출발했던 겁니다. 이전 부지사 변호인은 이전 부지사를 접견한 뒤 날짜를 확실히 특정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술자리에서 이전 부지사를 회유한 인물로 지목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은 오늘 대북송금 재판에 출석하면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뭐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어제 수원지검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구성해 회유 압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나들이 철을 맞아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서 하루 만에 14건이 적발됐습니다. 어제 경찰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를 포함해 전국 주요 요금소 39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해 면허정지 8건, 면허취소 6건 등 14건을 적발했습니다. 음주운전 외에도 무면허운전 4건, 불법체류자 1건도 적발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대학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교수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은 공기업 직원 이모 씨와 다른 교수 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툼의 소지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간 감염 사례를 유발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WHO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열린 브리핑에서 H5N1이 포유류 집단에 들어오면 인간에게 감염될 우려는 더 커진다며 이 바이러스는 새로운 숙주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달 초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주민이 H5N1에 감염된 젖소에 노출된 뒤에 병에 걸린 점을 거론하며 야생 조류에 노출된 가축을 통해서 인간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첫 사례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자친구 몰래 차량의 위치 추적기를 두고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보다 모래먼지가 많이 물러났는데요. 아직은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다가 지금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특히 대구와 경남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남부와 영동을 중심으로 탁한 공기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도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어질 수 있어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아침에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낮에 차츰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서울은 5에서 10mm로 양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제주 산지에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60mm로 이번에도 남쪽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직 일부 옅은 안개가 남아있긴 한데요. 오늘 별다른 비 예보는 없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일요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황입니다. 오후 2시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46.63포인트 내린 2588.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사일이 이란 지역을 타격했다는 소식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13.73포인트 내린 841.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도, 습도는 30%입니다. 네, SBS 낮 종합뉴스 진행의 박광범이었습니다.